1997년 늦은 여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두 가지의 사건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테레사 수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젊고 아름다운 영국의 황태자비로서 최고 상류사회에서 우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키가 작고 나이가 많은 알바니아 태생의 카톨릭 수녀로서 인도 캘커타에서 극도의 빈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일생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삶은 그들의 끼친 영향력의 차원에서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런던 메일리 데일지가 1996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인물 1위와 2위가 바로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지만 이렇게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존 맥스웰의 리더십 21가지의 법칙에 보면 그것을 바로 영향력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다라는 단순한 명제에 이들의 삶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81년 찰스 황태자와 결혼한 다이애나는 결혼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억 명가량이 성 바오로 성당에서 행해진 그녀의 결혼식을 모두 TV로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은 그녀에 관한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보모 출신의 황태자비의 그 외모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다이애나는 그녀와 남편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초 일부 언론들은 다이애나가 황태자비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기사들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점차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왕실을 대표해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행사회를 참가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을 모험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쌓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기금 모금의 대변인이나 촉매자 역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영향력과 함께 자신이 바라는 것을 현실에서 이뤄낼 수 있는 실행력이 점차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연구, 나병 환자를 돌보는 것, 지뢰 확산 금지, 이런 일들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뢰금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대단한 공로를 끼치게 됩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그녀는 클린턴 정부의 관료들과 함께 이런 지뢰 확산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오슬로 컨퍼런스를 지지하도록 그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미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태자비라는 타이틀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면 후에는 그녀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6년 그녀는 찰스 황태자와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왕실의 식구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에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더 커져갔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던 대단히 작고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라는 단체를 창립하게 되어서 5대륙 25개국의 나라에 빈민과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집, 나병 환자의 집, 죽어가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결핵 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1994년 미국의 백악관의 조찬 기도회에 그녀가 연설가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낙태는 금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강요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다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그 자리를 일어서거나 그녀에게 반론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삶을 살았던 의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개인의 리더십의 역량은 그가 한 집단과 공동체의 첫 리더를 맡았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또는 마지막의 모습에 리더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녀가 죽자 그녀를 위하여서 그녀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토지를 구매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과 함께 어떻게 이 토지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협상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도가 본문에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토지 구매를 위해서 헷 사람들과 협상을 벌이게 되죠. 먼저 사라를 안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막벨라 굴을 명시합니다. 이에 토지의 주인 에브론이 그냥 토지와 굴을 주겠다라고 보이는 그런 뉘앙스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헤브론에게서 값을 물어보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땅을 얻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곳에 막벨라 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헤브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던 장소이며 이제 사라가 이곳에 묻히고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곳에 묻히게 되는 이 무덤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베들레헴 남서쪽에 약 19km 떨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계곡을 끼고 물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주 후에 이곳에서 자그만치 2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이방의 나라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를 통해서 이 아내가 죽자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헤브론이라는 이름 뜻은 이 지명은 총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랏 아르바라고 합니다. 기랏이라는 것은 성읍을 가리키고 아르바는 바로 안악자손의 후예 중에 아르바를 가리킵니다. 즉 강력한 거인종이 살던 성읍이었죠.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마므레라고 부릅니다.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라고 하죠.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본장에 모두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헷족속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손자이며 가나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수리아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철기 문화를 이렇게 꽃피웠던 막강한 히타이트족을 바로 해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해족속은 수리아 땅에, 즉 터키 땅에 머무르고 있는 히타이트족이 아니라 히타이트족에서 나온 한 분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헷족속이 이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협상의 대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떤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과 협상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이 토지를 살 수 없는 이방인, 즉 잔기 체류자라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온 지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자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이며 장기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서 일반적으로 누릴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본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 믿음의 성도들의 삶 역시 우리는 나그네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꿈꾸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 땅의 나그네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권리 주장을 못하는 나그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땅을 오히려 내어주겠다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헷족속에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를 이렇게 높이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이며 거주하는 자라고 하지만 그 땅의 강력한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오히려 인정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동방의 왕들이 서방의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강력한 전사들을 데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자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자신이 갖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위치와 신분을 존중받는 이런 표현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 마므레에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을 존대하였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한다라면 아마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과 토지를 놓고 매입하는 협상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합니다. 한결같이 예의를 지키면서 헷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장에 총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반복한다라는 것은요,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일어나다, 굽혔다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고요. 7절과 12절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단지 몸을 숙이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다 내밀고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행하는 것이 바로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 햇사람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존중히 여기며 저들의 의견을 듣고 저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몸을 굽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 분이 계신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지닌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힘과 실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들을 하나님처럼 존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겸손하게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저들에게 오히려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인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력보다 더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3장 9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처음에 햇사람들이 사라를 위한 이 매장할 장지를 거저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브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것은 공짜로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나에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8절에 9절에 말씀해 보면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요구하는데요, 이 밭머리는 바로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의 땅이 아니라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뭐라고 합니까? 그 가장 구석에 있는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해를 보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뻔히 보이는 술수로 여러분들을 속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부동산에서 뛰쳐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더 연구해가지고 더 완벽한 땅을, 그 집을 사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흥정이 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에브론에게 몸을 굽히는,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 계약도 해보기 전에 누가 이기는 겁니까? 에브론이 이기는 것이죠. 에브론이 부르는 만큼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에브론은 가격의 권리를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약 4,600g의 은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얻기 위하여 굴을 요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밭을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과도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땅의 가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가 부르는 모든 값을 다 쳐주고 그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평화를 빌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땅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주고도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모레,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땅은 이제 장차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되어서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소유하게 될 믿음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를 다 주고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보는 것이죠? 눈앞의 손해와 눈앞의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든 하나님의 예비한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상대방을 사랑하며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둔지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